VOA 세계 뉴스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13일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무역, 과학, 금융, 국방, 에너지, 문화 분야 등 양국 관계 증진에 관한 24개의 협정과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협정 체결 뒤 샤리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방금 마무리된 고위급 전략협력협의회 7차 회의에서 양국이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와 파키스탄 간 무역 규모 50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총리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있는 쿠르드 노동자당, 쿠르드 민병대 등과의 싸움에서 파키스탄이 튀르키예를 지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도 양국 간 뿌리 깊은 역사와 외교 관계를 강조하면서 파키스탄에서 일어났던 홍수 등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서 튀르키예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인도-파키스탄 접경, 카슈미르에서의 폭력 사태 등 국제 분쟁 해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벨라루스에 구금돼 있던 미국인 1명 등 총 3명이 석방됐다고 미국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벨라루스에서 미국인 1명과 개인 2명의 안전한 석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대변인은 석방된 미국인의 이름 등 신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인의 석방을 환영하면서 벨라루스 및 기타 지역에 구금되어 있는 다른 미국 국적자들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 전역에 수감돼 있는 1,300여 명의 정치범 석방을 벨라루스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자유유럽 방송을 인용해 미국인 석방자 외 두 명은 벨라루스 언론인 안드레이 쿠즈네칙 씨와 활동가 일레나 마우슈크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지원해온 러시아의 동맹국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수장이 미국 정부에 해외 원조 자금 지원을 재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제개발처 등을 통한 지원을 중단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 조치가 세계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의 대통령 긴급 에이즈 구제 계획 중단으로 50개국에서 부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 치료검사와 예방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건 등 국제인도주의 지원에 연간 40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국제개발처 원조사업 대부분을 중단시키고 만 명 규모의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개발처가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비판했으며 미국은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탈퇴했습니다. 미국은 WHO의 최대 지원국으로 2023년 기준 전체 WHO 예산의 5분의 1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와 닛산의 합병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혼다와 닛산은 오늘 각각 성명을 통해 합병 협상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닛산을 자회사로 만든다는 혼다의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한 끝에 두 회사는 변동성이 증대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의사결정 및 경영조치의 실행 속도에 우선을 두기 위해 협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회사는 당초 전기자동차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재정 부담을 분담하는 비용 절감을 통해 미국 테슬라, 중국의 비아디 등 전기차 제조사들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경우 혼다 닛산의 지주회사는 세계 3위 규모의 자동차 업체로 거듭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두 회사가 2026년 8월까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식으로 합병하는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발표됐습니다. 한편 혼다와 닛산은 제휴사인 미쓰비시와 함께 전기차 분야 등에서 파트너십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을 위한 러시아와의 대화 개시를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불법 이주자 관타나무 수용소 구금, 본국 송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정책,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조사를 보니까요. 미국인의 59%가 이 불법 체류자 추방 노력을 지지하고 있고요. 미국 멕시코 국경에 추가 군대 파견에 58%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단속과 추방 조처 등 강도에 대해서는 47% 응답자가 적절한 정도다, 44%는 지나치다, 8%는 오히려 너무 적다라고 응답했습니다. CBS와 여론조사 업체 유거브의 조사도 있습니다.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불법 이민자 추방 사안은 59%의 지지를, 멕시코 쪽 국경 통제를 위한 군대 배치 결정 응답자의 64%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53% 긍정평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는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사이에 또 백인과 흑인, 남미계, 아시아계 사이에 크게 다른 이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견해차가 보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 조처에는 다른 인종이나 민족보다 절대적인 백인 인구 지지층이 있고요. 아시아계 미국인의 지지율은 남미계나 흑인보다는 높은 경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백인이면서 공화당원인 응답자의 약 90%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노력의 강화에 찬성을 했고요. 민주당원은 상당수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노력에 찬성하는 백인인 민주당원은 32%, 남미계는 27%, 아시아계의 지지는 43% 수준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도, 흐리고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2월 14일 금요일 북한 기온이 많이 오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강도, 양강도 일부는 오전에 가끔 구름만 끼겠고요. 황해도, 해주와 용현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바람은 동쪽 지역으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 불겠습니다. 금요일에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5도고요. 개성이 영하 4도, 신의주 청진이 영하 8도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5도, 원산 영하 1도,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18도, 해산 영하 1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8도입니다. 신의주 청진 4도고요. 중강의 낮 최고 2도, 해산 1도, 함흥, 원산 영상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 4m로 먼바다는 오전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맑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오전의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학교에 오니까 먼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으로 잘 자리 잡은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북한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북한 인권을
네, 한국 부산에 탈북민 자녀들이 같이 살면서 공부하는 기숙형 학교가 있습니다.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장대현 중고등학교의 두 번째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한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본격적인 외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고 협상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을 방문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독일 정부가 곧 있을 선거를 앞두고 국경 통제를 올 9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3%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상과 통화를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중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 시간 통화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We had a great call and it lasted for a long time, over an hour.
네, 푸틴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고 통화가 1시간 넘게 지속됐다는 겁니다.
네.
예,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아주 좋은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도 평화를 원하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하며 자신도 평화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전쟁을 시작한 푸틴 대통령도 지금 휴전을 원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 잘 모르지만 자신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별도로 올린 글에서 우리 둘 다 동의했듯이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하는 수백만 명의 죽음을 막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협상팀이 즉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미국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에게 협상을 이끌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중동 문제를 담당하지만 최근에 러시아에 구금됐던 미국인 석방을 주도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그 휴전 협상 과정에서 직접 만날 가능성 없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로 주로 대화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예.
하지만 대면 회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죠.
I'll be dealing with President Putin largely on the phone and we ultimately expect.
네, 주로 전화로 푸틴 대통령을 상대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만나게 될 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오고 자신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도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예, 또 어쩌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만나서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회동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너무 먼 미래는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사람 다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잘 알고 있고 만나기에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화가 아주 잘 진행됐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처럼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JD 벤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하는 뮌헨 안보 회의에 관해서 주로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회의 결과가 긍정적일 기대한다면서 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멈출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우크라이나도 가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가기로 약속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약속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가는 걸 생각해 보겠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평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흥미로운 질문이라면서 그들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고 그들이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관해서는 약간 여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과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약간 배제하고 있느냐, 그럴 위험은 없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는데요.
네.
예, 그러면서 그가 거기에 있는 한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선거를 치러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임기가 끝난 상태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5월로 5년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계엄령이 발동된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현재의 특수 상황은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치른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요. 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문제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전부터 러시아는 그걸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고 말해왔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 확인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 행위를 조속히 중단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분쟁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쪽 반응 보겠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팀 차원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만큼 평화를 원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미국과 함께 러시아의 침략을 막고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해냅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정상회담하는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12일 워싱턴 DC 근교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여러 나라 정상들이 백악관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달 초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시작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압둘라이세 요르단 국왕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네.
예, 모디 총리는 백악관에서 이루어지는 네 번째 정상회담 상대입니다.
네, 그만큼 인도를 미국이 비중 있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까요?
네, 무역과 이민, 국방, 전략적 관계 등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인도는 특히 지난 몇 년 새 중국의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는데요. 인도 정부 관리들은 이번 모디 총리 방문을 통해서 양국이 새롭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예고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공정한 무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도와는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거대한 관세 악용자들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10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도가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모디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한 양자 관계로 나아가자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모디 총리의 부담 작지 않겠습니다.
네, 미국과 무역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인도는 이미 몇 가지의 조처를 취했습니다. 최고급 모터사이클과 자동차 등 미국의 수출에 도움이 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게 그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인도는 또 미국산 무기, 가스 수입도 확대할 방침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하고 인도 사이 양국 교역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국은 인도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예.
예, 지난해 양국의 무역 규모는 129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작년에 인도는 약 450억 달러 흑자를 봤고요.
네.
미국은 반대로 인도와의 무역에서 460억 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는 이 조치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받겠습니까?
네, 인도 관리들에 따르면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인도는 미국의 철강을 많이 수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과 인도의 정상회담에서 국방 문제, 안보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고요.
네, 인도는 현재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 장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러시아가 인도의 전통적인 무기 판매국이었는데요. 인도는 구매를 다각화하면서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 등의 국가에서 무기를 많이 구매하는 추세입니다.
네.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수입을 강조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모디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산 보안 장비 조달을 늘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의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까요?
예, 불법 이민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멕시코,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인도인 불법 체류자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예.
예,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약 72만 5천 명의 인도인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데요. 인도 정부는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협력하고 이들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미국 군용기에 실려 귀국한 인도인들이 이 수갑이 채워진 채 귀국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인도 외무부는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은 수갑을 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을 이번에는 독일로 갑니다. 독일이 국경 통제를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군요.
네, 독일 정부가 지난해 9월에 도입한 국경 전면 통제를 올 9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12일 국경 통제를 오는 9월 15일까지 연장했으며 이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통제로 우리는 불법 이주를 성공적으로 줄이고 있다면서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숄츠 총리가 언급한 그 수치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독일 정부에 따르면 이 국경 전면 통제로 4만 7천 명을 국경에서 돌려보냈고요.
네.
예, 미륙국자 1,900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지난해 망명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언제 이렇게 국경 통제를 시작한 겁니까?
예, 독일은 원래 이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와의 국경을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예.
예, 작년 9월에 이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국경에도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육상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렇게 국경 감시를 강화한 이유가 있겠죠.
네, 중동 지역에서 전쟁 또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해서 이 불법 이주를 줄이기 위해서 내놓은 조치였습니다. 네,
그런데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그 여러 나라들 국가 사이에는 출입국 검사라는 게 따로 없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쉥겐 조약에 가입한 나라들끼리는 국민이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 같은 이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해서 이 가입국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합니다. 독일 역시 이 생긴 조약의 가입국인데요. 하지만 공공정책이라든지 국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경 통제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국경 통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고요. 기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 쉥겐 조약 가입국인 독일이 국경 통제에 나선 것, 이 불법 이주자 문제를 그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이민 문제는 이달 하순에 열릴 총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예,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작년 12월에 연방 의회를 해산하고 2월 23일에 이 조기 총선을 실시할 걸 명령했습니다. 숄츠 총리의 집권 연장에 붕괴한 가운데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는 공식 조처를 한 건데요.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현안이 바로 이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이민 문제입니다.
네. 자, 이민 문제에 대한 그 주요 정당들, 독일의 주요 정당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선거 선두주자는 여당 지도자인 프리드리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입니다.
네.
예, 메르츠 대표가 이끄는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의 지지율은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을 앞서고 있는데요. 메르츠 대표는 숄츠 총리보다 훨씬 강력한 국경 통제를 요구합니다. 메르츠 대표는 자신이 총리가 되면 취임 첫날에 독일 전체 국경을 영구적으로 통제하고 예외 없이 모든 불법 입국 시도를 거부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메르츠 대표는 그 EU의 규정보다는 독일법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쇼츠 총리는 메르츠 대표의 계획은 독일법이나 EU 규정과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극우 세력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20% 안팎 지지율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독일을 위한 대한 역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미국의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그러니까 1월에 미국 물가 지수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월 대비 0.5%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 올랐다고 12일에 밝혔는데요. 약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네. 자, 가격 변동폭이 큰 에너지 또 식품 이 두 부분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자, 역시 주요 지표인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월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과 비교해서 0.4%, 1년 전과 비교하면 3.3% 상승했습니다. 역시 경제학자들의 전망치를 조금씩 상회한 겁니다.
예, 어디서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지 품목별로도 살펴볼까요?
네, 주거비와 식량, 에너지 가격이 가격 인상을 주도했는데요. 우선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1.1%가 올랐고요.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8% 상승했습니다. 식품 가격도 전월 대비 0.4%, 1년 전과 비교하면 2.5%가 상승했습니다.
네, 요즘 장을 보러 가면 식품 중에서도 계란 가격 정말 많이 보게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없기도 하고요.
네. 네, 흔히 조류 독감이라고 부르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계란 공급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란 가격이 부쩍 올랐습니다. 계란 가격이 한 달 만에 무려 15.2%나 올랐는데요.
네.
예, 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계란 가격 상승세는 2015년 6월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전체 식품 가격 증가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란 외에 가금류, 육류, 생선 가격도 다 올라서 한 달 동안에 1.9%나 상승했고요. 전체 항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역시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네.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는 안정세 아니었습니까?
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는 2022년 6월에 9.1%로 고점을 찍은 후 둔화 추세를 이어갔고요. 인플레이션이 크게 감소했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금리 인하도 여러 번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물가 지표가 예상 밖으로 높은 수준이 나오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연준이 지난달에 기준금리 동결 발표하면서 추가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바로 이번 물가 지표가 이런 연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BMO 캐피털 마켓의 스콧 앤더슨 수석 미국 경제학자는 로이터통신에 작년 여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보였던 완화가 더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이것이 한 달, 그러니까 단발성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압박이 굳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물가 지표를 연준도 눈여겨보겠지만 또 새로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주의 깊게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높은 물가를 지적하면서 가격을 낮추겠다고 공약해왔고요.
네.
연준에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소비자 물가 상승은 이 트럼프 정부에 부담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물가 지표가 나오기 직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서 이는 곧 있을 관세와 함께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 높은 관세와 불법 이주자 추방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리를 낮추면 소비자와 기업이 지출과 투자를 할 여력은 늘어나지만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위험이 있고요. 또 관세, 불법 이주자 추방 역시 이 가격 인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최근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의 존폐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날 행정명령을 통해서 해외 원조와 지원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해외 원조의 일반적 성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자국 기자입니다.
So, no, if not when it comes to fraud. If there's fraud, these people are lunatics. And if it comes to fraud, you wouldn't have an.
지난 2025년 2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기자들 물음에 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제개발처 USAID를 없애라는 자신의 명령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외 원조와 지원을 집행하는 USAID가 사기로 가득 찼다면서 자신의 지시를 옹호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외교협회 CFR은 해외 원조가 한 나라를 돕기 위해 다른 국가에 보내는 돈이나 서비스 혹은 물품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022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유형 혹은 무형 항목을 해외 원조로 정의했습니다. 무형 항목에는 증여와 대출, 판매, 신용 제공,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 교육이나 서비스, 기술 조언, 부동산, 개인 혹은 혼합자산, 농산물, 달러나 미국 정부가 보유한 외국 통화도 원조 항목에 들어가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The U.S. spent just short of $70 billion on foreign aid in fiscal year 2023. Most of that through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FR은 해외 원조가 수혜국 경제성장 지원이나 사회 프로그램 강화, 위기 대응 혹은 국방력 개선 등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보건위기기간 한 나라가 지역병원을 지원할 자금이나 약을 투여할 의사 형태의 서비스, 약품 형태의 물품을 보낼 수 있습니다. CFR은 가난한 나라만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같이 GDP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에도 주기적으로 원조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CFR은 해외 원조를 흔히 네 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인도적 원조와 개발 원조, 군사 원조, 그리고 정치 경제 원조입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해외 업무 예산에서 해외 원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상업 및 인도적 이유에 근거해 미국의 해외 원조가 많은 연방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다양한 목적을 지원합니다. 네, 미국 전체 ABC 오늘은 미국 해외 원조의 일반적 성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 부산에 있는 장대현 중고등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은 한국 영호남 지역 최초의 탈북민 그리고 탈북민 자녀들이 다니는 기숙형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재능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통일한국 미래에 꼭 필요한 글로벌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장대현 중고등학교의 통일 동아리 활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장대현 학교는 미리 배워보는 작은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학업에 정진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도 해보고 공동체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장대현 학교의 김민지 학생이 자신에게 장대현 학교란 어떤 곳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숙형 학교의 장점인 공동체 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협동 정신을 갖게 한다고 말했고요. 또 통일 동아리 활동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장대현 학교 통일 동아리에 관한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노경아 교사입니다.
통일 동아리는 사실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꿈꾸는 DK 동아리 활동인데요. 거기서 이제 일반 학교 친구들 또는 탈북 대안학교 친구들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법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학교의 특색에 맞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 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데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북한에서 직접 탈북을 하게 된 아이들 그리고 제3국에서 출생한 아이들 또 남한에서 태어난 북한의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자기들의 힘으로 저는 한 거라고는 지도밖에 없어요. 제시하고 조력만 했지 정말 다 아이들이 했거든요.
지난해 통일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은 모두 6명이고요. 통일 동아리의 이름은 FM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뜻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봅니다. 다시 노경아 교사입니다.
프리덤 메이커, 그러니까 자유를 만드는 사람들. 자유케 된 자로서 어떻게 이 통일을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통일을 이끄는 리더가 되자. 이런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게 묻지 않는 이야기라는 탈북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인터뷰를 통한 수기집들도 작성을 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법안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국민청원에 글도 남기고 토론회도 모의 유엔 회의 이런 것도 만들면서 진행하고 그리고 장마당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북한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작년 통일 동아리 부장은 이소연 학생이 맡았었는데요. 2021년부터 장대현 학교에 다녔고요. 중국 허베이성에서 태어나 7살 때 한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탈북민이고 자신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이 통일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활동 얘기도 들어봅니다.
통일 동아리 활동으로 북한의 실상이나 인권에 관련된 카드뉴스 제작이나 전시회도 했었고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기를 담은 책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활동 중에는 책을 제작하는 곳에 제일 중점을 두었는데 책을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됐던 계기가 학교에 편지들이 왔었는데 그게 어떤 고등학교에서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과 약간 소통을 하고 싶다 해서 편지가 왔었는데 그 편지에서 너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오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학생들은 탈북민을 직접 인터뷰해서 다가올 통일의 희망을 담은 책자, 아무도 내게 묻지 않은 이야기를 제작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응한 분들은 모두 저희 학생들의 지인이나 지인 어른분들인데 주변에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 혹시 해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고 대면으로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약간 기초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니까 아예 안 했고 그랬었는데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익숙해지고 구체적으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만들면서 인터뷰하는 분들이 모두 아는 분들이긴 했지만 그 탈북 과정이나 아니면 그들 심정을 직접 들은 적은 없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고 또 탈북을 했고 어떤 환경에서 탈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인상이 깊고 마음에 울림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소연 학생은 자신의 어머니를 인터뷰했는데요. 인터뷰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놀란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원래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안 하시고 탈북을 어떻게 했는지도 자세하게는 알려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탈북을 했고 그때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탈북을 하시고 저를 중국에서 키우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것까지 정말 감사하다고 느꼈지만 그의 자세한 건 잘 모르니까 크게 와닿는 건 없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날 포기하지 않았고 날 진짜로 사랑하고 아끼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좀 더 효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인터뷰를 통해 이소연 학생은 어머니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고요. 또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또한 이소연 학생은 앞으로도 북한 인권에 관한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저는 진로 쪽이 사회 관련 쪽이어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학교 영향이 좀 강한데요. 저는 사회 문제 쪽에서 특히 약간 통일 쪽에서 관심이 많은데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북한에서 왔던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저도 듣던 게 있고 또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받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통일부에서 일하고 싶어서 그게 지금은 목표입니다. 북한 인권 쪽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노력을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통일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한 김민지 학생 또한 통일에 관한 글을 쓰는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학교에 와서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거 아니지만 탈북 자녀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라던가 그런 정체성들을 제 삶에 제대로 녹여내지 못하고 어쩌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학교에 오니까 먼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으로 잘 자리 잡은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북한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북한 인권을 바라볼 수가 있는지 통일을 위해 미디어가 제시하는 긍정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통일에 관한 방향으로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일에 관한 대한교과 과목을 위주로 듣는다고 하는데요. 이 훗날 김민지 학생이 쓰고 싶은 기사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만큼 한국의 아이들이 굉장히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요. 분단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멀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워줄 수 있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 유린이 심각하니까 인권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통일 지향적인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장대현 학교에서 부회장을 맡았던 김지현 학생은 장대현 학교의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항상 진짜 좋은 사람들과 흔히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여기서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해외에 나가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거나 직접 학교에서 너가 이런 진로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 강사님들 초청해주겠다 라면서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고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 대사관님들 흔히 볼 수 없는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런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어 김지현 학생은 학교의 또 하나의 자랑은 바로 선생님이라며 자신 또한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있을 수 없다. 학생들에게 스승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선생님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서 항상 늘 감사하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 라디오를 통해서 늘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또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제가 제자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제자에게 좀 더 좋은 스승이 되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답장으로 노경아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사랑하는 장대현 아이들에게 얘들아 내가 열심히는 한다고 했는데 너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지는 잘 모르겠구나. 장대현이라는 안전한 곳에서 나 자신을 찾고 존재의 시작을 탐구하고 자유롭게 꿈을 펼치길 바란다. 너희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란다.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세상에 널리 널리 전파해주렴. 사랑해.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양보하다, 타협하다, 영어로는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Now, before we get started, I want you to know I will not give in. I will never yield an inch on this project.
Can we meet halfway?
I don't know.
Please?
Okay, let's meet halfway.
Johnny, I will not give in.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I will never yield an inch on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1인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타협하자는 말로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Can we meet halfway?
존의 대답도
Let's meet halfway.
반반씩 양보합시다. 중간 지점에서 만납시다. Let's meet halfway.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Compromise, 타협하다, 양보하다, concession, 양보, 타협. 이 두 단어, compromise, concession을 사용해서도 양보와 타협, 이런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thought you might compromise on this project.
I'm sorry, I can't compromise or make any concessions on this project.
제가 존에게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타협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ought you might compromise on this project.
존의 대답은 타협도 양보도 하지 않겠다.
I can't compromise or make any concessions.
반반씩 양보해요. Let's meet halfway. 또는 compromise. 타협하다, 양보하다. Concession, 양보, 타협. Compromise, concession.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나 거래를 타협하는 것을 영어로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자리를 양보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tired. And why didn't you answer my phone?
It was a long trip. I gave up my seat to a pregnant woman. I was holding my briefcase, standing on a bus for an hour. Just imagine that.
제가 존에게 피곤해 보인다며 전화는 왜 안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존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다고 했습니다.
I gave up my seat to a pregnant woman.
여기서 양보하다, gave up이 사용됐는데요. 이 give up은 포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리를 양보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포기하고 내어주었으니까 양보하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I gave up my seat to a pregnant woman.
나는 내 자리를 임산부에게 양보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고 있을 때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문하세요. 이렇게 순서를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m not ready. Go ahead. I'll order after you.
먼저 하세요.
You first. Go ahead. After you.
네, 그럼 끝으로 중간 지점에서 만나요. 반반씩 양보해요. Let's meet halfway.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I will not give in. I will never yield an inch on this project.
Can we meet halfway?
Oh, I don't know.
Please.
Okay, let's meet halfway.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반반씩 양보해요. Let's meet halfway. 나는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I gave up my seat. 타협과 양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8년 전 콜롬비아에서는 서방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분쟁이 평화협정 체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협정 조항을 이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무장 조직 간의 충돌이 새해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1월 셋째 주에 카타툼보 지역에서 무장 조직 간의 전투로 8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분쟁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위협이 있으며 인종 공동체, 여성과 어린이들이 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시시아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평화협정은 50년에 걸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잔악 행위와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여전히 장기적인 분쟁의 상처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urge the government of Colombia to continue its commitment to attaining justice for victims and survivors.
도로시시아 대사는 우리는 콜롬비아 정부가 성폭력의 생존자를 포함한 분쟁의 피해자와 생존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콜롬비아는 안보와 안정, 그리고 마약 퇴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1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며 이 지원에는 콜롬비아가 분쟁 피해 지역 사회에서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1억 2,500만 달러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도로시 시아 대사는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여성과 젊은이들이 겪고 있거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큰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그 영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ir healing as well as their full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in peace dialogues are essential components.
도로시 시아 대사는 그들의 치유와 평화 대화에 대한 완전하고 의미 있는 참여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필수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과 젊은이들은 콜롬비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하는데 대화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로시 시아 대사는 미국은 테러리스트와 불법 무장 조직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ast peace processes have made clear that a security strategy is essential to pressure illegal armed groups.
도로시 시아 대사는 과거 평화 과정은 불법 무장 조직들이 선의로 협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잔악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도로시 시아 대사는 최종 합의 이후 8년간의 평화협정의 이행과 콜롬비아의 악화되는 안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로시 시아 대사는 모든 콜롬비아 국민을 위해 평화를 이루는 작업에 모든 관련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